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까지 저희가 영국에 대한 얘기를 좀 몇 주에 걸쳐서 쭉 했었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다른 나라인 거죠?
네, 유럽 여러 나라 지금 우리가 쭉 돌아보고 있는데 네. 영국 끝났으니까요. 유럽을 대표하는 나라 독일, 영국 이제는 이 나라가 순서가 된 것 같아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네. 아마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 아니 대표하는 나라 세 나라를 꼽아보라 하면 아마 영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꼽을 수 있겠죠. 오늘부터는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영국, 독일, 프랑스. 네. 뭐 연관 검색어처럼.
그러네요.
네, 이렇게
또 붙어 있기도 해요. 서로 나라들이 대체로 비슷하게 붙어 있습니다.
정말 유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세 그렇죠. 나라인 거죠.
네. 독일, 영국의 뒤를 이어서 유럽에서는 세 번째 경제 대국이기도 합니다. 프랑스가.
네.
근데 이제 영국하고 순위가 좀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아,
독일이 1등이고요. 2등은 영국이 했다가 프랑스가 했다가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프랑스가 한동안 2등이었었는데 2017년 이후로는 지금 영국이 2등이네요. 프랑스를 추월해가지고. 그리고 면적은 한반도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나라예요, 프랑스가.
의외로 크네요, 큰 진짜. 나라예요. 네.
남북 다 합해서 네. 한반도 그 크기에 거의 3배니까 한국이나 북한으로 따지면 한 6배 정도 되는 거죠. 지형이 대체로 평평해요. 그리고 땅도 비옥하답니다.
네.
농사가 잘 돼가지고 농경이 오래전부터 발달한 나라 프랑스고요. 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이제 유럽 여러 나라들이 대부분 이 프랑스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나라들하고 엄청나게 많은 교류를 한 나라가 또 프랑스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문화적 영향력이 큰 나라입니다. 주변 나라들과 교류가 많다 보니까. 또 프랑스가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19세기쯤에는 프랑스 문화가 단순히 유럽과만 이렇게 왔다 갔다 교류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또 전 세계로 프랑스 문화와 프랑스 언어가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이전까지 세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던 나라가 또 프랑스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과 함께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곳도 또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유엔의 상임이사국이에요. 이제 강대국 가운데 몇 나라를 뽑아서 상임이사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 있죠. 러시아, 네. 중국, 프랑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을 보유한 이 금보유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국방비는 세계 다섯 번째니까 군사적으로도 약한 나라는 또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무기 수출 이런 것도 미국이 1등, 러시아가 2등인데 세 번째는 바로 이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체적으로 선진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 국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흰색, 빨간색 이렇게 세 개 줄이 있는 국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삼색기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각 색깔이 표시하는, 그러니까 상징하는 게 있어요. 자유, 평등, 박애. 청색은 자유, 백색은 평등, 그리고 빨간색은 박애를 상징합니다.
그렇군요. 프랑스라는 말이 지금은 많이 쓰고 있지만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불란서 이렇게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이 국가 명칭은, 공식 국가 명칭은 프랑스 공화국인데
네.
이 프랑스라는 이름은 라틴어라고 하네요. 라틴어 프란시아에서 처음으로 유래를 했다 그래요. 글씨는 그렇게 유래를 했는데 뜻은 뭔가 이 프랑크의 땅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프랑크의 땅.
프랑크가 사람인가 이름인가요?
아, 프랑크가 기원 후 약 한 480년쯤에 이게 프랑스 지역, 지금 프랑스 지역에 여러 종족들이 흩어져 살았었나 봐요.
네.
근데 이 종족들을 처음으로 통합해 가지고 국가의 틀을 세운 사람이 클로비스 1세라는 사람인데
네.
그가 처음에 세운 나라의 이름이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아마 거기서 유래됐을 것 같습니다. 그 뜻이 그냥 프랑크의 땅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한 이론에 따르면 이 고대 게르만어에서 프랑크는 자유로운 이런 뜻도 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프랑코 왕국에 세워진 나라라고 해서 아마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이걸 한자어로 기록했죠. 중국이라든가 한국에서는 그래서 불란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 불랑국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혹시 불란서라고 쓰는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불란서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북한에서는 네. 혹시 프랑스를 뭐라고 불렀나요?
북한에서는 프랑스를 부를 일이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예 부를 일이 없었군요.
네, 근데 프랑스라고 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 파리.
그냥 프랑스 파리 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썼네요. 지금처럼. 네. 네.
그 유럽 국가들은 이렇게 굉장히 그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옹기종이 다 모여 있고 붙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실 때 프랑스는 정말 다양한 국가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라고요.
그렇습니다. 유럽 나라들이 대부분 다 여러 민족이 섞여 있습니다. 독일도 지난번에 그랬고 영국도 네. 그랬죠. 근데 이제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고대에는 이쪽 지역을 갈리아 땅이라고 불렀나 봐요.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 처음에 이 프랑스에 원래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좀 그냥 영어긴 하지만 켈트족이라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켈트족. 이게 처음에 살았던 사람들. 좀 있다가 로마의 제국이 이 유럽을 다 지배해버려요.
네.
자, 밑에 이탈리아,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막 유럽을 다 점령하는데 프랑스도 점령하고 영국도 점령하고. 근데 프랑스를 점령한 이게 이제 카이사르, 줄리어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로마 제국 그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 와서도 정착을 해서 삽니다. 영국도 가고요. 그때 올라온 사람들 지금도 안 떠나고 이제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라틴족 프랑스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 굉장히 오래 남아 있는 거고 또 게르만족 독일 쪽에 있던 사람들도 한동안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 프랑스에 많이 와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 게르만족도 많이 있고요. 또 아예 외부에서 침입한 이 노르만족이라고 부르는데 저 바이킹족들 키 네. 큰 사람들 요 사람들도 노르망디 지역 그러니까 바닷가 지역인데 여기에 정착을 해서 살았는데 이 노르만족의 언어를 다 잃어버리고 프랑스말 쓰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네. 이 사람들도 프랑스인 됐고요. 또 19세기부터는 유럽이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이쪽에 있는 이민자들이 막 프랑스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 중에서도 아마 가장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가 프랑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족, 무슨 족
따질 수도 없죠.
하기가 어렵네요. 그냥 뭐 중조할아버지, 중조할아버지에서 어디서 누구랑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곳이네요. 프랑스가 유럽에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는 딱 지금 그려지지가 않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게요. 이게 아마 북한에서는 이름도 아마 듣기가 힘들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럽에 영국은 섬이잖아요. 영국 되게 따로 떨어져 있고 유럽이 이제 대륙인데 유럽 대륙이 사실 크지 않아요. 진짜 손바닥만 해요. 러시아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작은데 그 유럽의 왼쪽에 있는 나라가 프랑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 위쪽 왼쪽을 프랑스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땅이 넓으니까.
땅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독일이 또 크게 차지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가운데 오른쪽 위쪽.
네, 오른쪽 위쪽.
한 4분의 1 정도로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토는 남북으로는 이 지중해 바닷가에서부터 저 위에 영국해 북해까지 굉장히 큰 나라예요. 동서로는 독일이 있는 그 라인강에서 왼쪽에 바다 대서양까지가 이제 프랑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주요 도시로는 파리, 마르세유, 리옹, 뭐 니스, 낭뜨 여러 개가 있는데 수도는 파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여러 나라들하고 국경 접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동쪽으로 붙어 있는 나라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이고요. 그 위쪽으로는 뭐 룩셈부르크, 벨기에 또 서쪽으로는 영국 해협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에스파냐라든가 지중해 바다하고도 맞닿아 있는 굉장히 크고 많은 나라와 관계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영국은 그 영국이라는 국가가 생긴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맞다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프랑스라는 이 국가는 언제 생겼나요?
예, 프랑스도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몇천 년 된 나라인데요. 원래 갈리아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도 이 뭐 갈리아라고 가끔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기원전 51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로마 제국의 장군이죠. 여기에 의해서 정복당했으니까요. 글쎄요. 한 2000년이 좀 더 된 나라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뿌리는 그리고 이 갈리아 지역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진적인 로마 문화를 이제 막 받아들였기 때문에 금방 로마화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로마식 건물들, 로마의 목욕탕, 로마의 문화 이런 것들이 프랑스 지역, 특히 갈리아 지역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한 4세기가 되면 로마 제국의 힘이 약해지면서 조금씩 그 자체의 왕국들, 또 게르만 부족들이 막 움직이면서 독특한 자기 문화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데요. 어쨌든 대략 한 2000년 좀 더 된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한 5000년 된다고
5000년 역사라고 하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적다고.
영국에 비하면 훨씬 역사가 좀 적은 나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수백 년간 로마의 지배를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기원 전부터 받았고 그 뒤로도 로마가 약해졌다고는 해도 그 뒤로도 프랑크 왕국이라고 해서 자체 왕국이 세워졌어도 여전히 로마 황제의 간섭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마의 지배를 받은 기간이 정말 수천 년이죠.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고 어쨌든 뿔뿔이 흩어진 나라를 처음으로 이렇게 통일하고 프랑크 왕국을 세운 클로비스 1세,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세 시대쯤 되면 15세기쯤 본토의 대략 절반 정도 여기에 이제 강력한 중앙 국가가 이때 세워집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계급이 철저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귀족, 평민, 하인 이렇게 서로 철저하게 구분된 신분제가 프랑스에서는 도입이 됐고요. 어쨌든 뭐 한 1000년 넘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 귀족들 같은 경우는 교황의 영향을 받고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종교전쟁, 대표적인 십자군 전쟁이죠. 이 십자군 전쟁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나라가 또 프랑스입니다. 특히 프랑스 기사들이 한 200년 넘게 꾸준히 십자군 전쟁에 참전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좀 특이한 나라인데 워낙 프랑스인들이 많이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다 보니까 아랍인들은 십자군 기사들을 그냥 프랑즈 이렇게 불렀을 정도로 십자군의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군이었습니다.
기사라고 하게 되면은 말을 타면서 전장을 누비는
그렇죠. 이제 뭐 대표적인 장군 그 밑에서
약간 장교 느낌의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전투 잘하고 그리고 말단 병사들을 지휘하는 그런 계급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는 정말 많이 그렇죠. 들어봤었는데 북한은 종교 관련된 한데.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주 상식 같은 거죠.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이게 한 100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이죠. 이때 기독교를 믿는 유럽 나라들, 대체로 그때 유럽은 거의 기독교였던 것 같고요.
네.
아시아 중에서도 서쪽에 있는 아시아, 이제 유럽하고 붙어 있는 이쪽은 대체로 이슬람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 이 이슬람교하고 기독교가 그들 종교의 성지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같은 도시입니다.
네, 예수가 탄생하고 그렇죠. 활동한 그 지역이죠.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죠. 이 예루살렘을 두고 200년 동안 벌인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거기를 우리가 차지하냐 니네가 차지하냐 이렇게. 이건 우리의 성지다? 아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지고 아니다. 우리의 이슬람교의 성지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200년을 했다는 거죠. 투르크족 대표적인 게 이제 투르크족인데 유럽의 그리스도교 기독교들이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게 한동안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야, 이거 우리 성지인데 왜 거기 우리를 가지 못하게 내가 뭔데 막냐. 근데 막으니까 차마 갈 수도 없는 이런 애타는 상황. 이런 거였는데 이 투르크족이 어느 날 이 로마 제국을 위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당시 이제 로마 제국 이름인데 로마 제국 황제가 도움을 요청해요. 교황에게도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회의를 열었어요.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회의를 마침 또 그걸 프랑스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교황이. 그래가지고 자 이슬람 교도들과 이제 전쟁을 벌여서라도 우리의 성지를 되찾자. 그리고 이 전쟁에 수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전쟁에 참여하면 그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설득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 1096년에 제1차 십자군 전쟁이 벌어집니다.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군대를 모집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3년 만에 예루살렘을 정말로 차지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슬람 군대는 용감하긴 했는데 지도자들이 능력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냥 십자군에게 3년 만에 쉽게 내주고 맙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제1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네. 문제는 전쟁이 여기서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오, 전쟁이 쉽게 끝났는데요. 이걸 200년 동안 했다고요? 이렇게
네, 200년 동안
했는데.
8번 전쟁했답니다. 근데 1차 전쟁은 어쨌든 유럽의 십자군이 승리.
네.
예루살렘을 뺏었다. 이런 건데요. 근데 어쨌든 1차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슬람 교도들이 다시 세력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막 이제 위협해가지고 2차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는데 재밌는 건 2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이번에는 이슬람이 이깁니다.
아.
아주 유럽군이 물러가요. 아, 근데 재밌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지역은 근데 정복하지 못했어요.
아.
이 전쟁에서 이긴 이겼는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유럽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탈환은 못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3차 또 그다음 전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돼버린 거네요. 거죠. 네.
아, 전쟁을 8차까지 하다니 정말 전쟁이 놀이도 아니고 이게
옛날에는 정말 너무
200년을
아유, 정말 200년 전쟁은 정말 생각도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한반도 조선반도에도 전쟁이 있었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3년 했거든요. 3년.
그 3년 동안 얼마나 참혹했어요.
그거 200년 하는 거죠.
자, 더 들을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입니다. 어쩌다.